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고통 중에도 찬송, 고통 중에도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고약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삶을 사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늘 올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올바른 길 걸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많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늘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바람직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올바르게 살아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날 때보다 고약한 인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약한 인간을 만날 때 그거를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대부분 거꾸로 생각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당연하고 고약한 인간 만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 만났을 때 당황할 필요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귀한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하고 고약한 인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 만난 것을 자기가 얼마나 귀한 복인 줄 모르고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만나는 것이요, 그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귀한 사람 있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사실 교회에서 우리 그런 고백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 만나가지고 함께 주님을 얼굴 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도요 그런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시편 기자 주변에 고약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약한 인간들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시편 71편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저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불의한 자, 흉악한 자, 그런 악하고 아주 잔인한 폭력배의 손아귀에 빠져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욱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원수가 있고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목숨을 노리는,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 주변에 시편 기자를 잡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그럴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볼 때 이 시편 기자는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같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인간 저를 살아가는 것을 보니 저 인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다. 남들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시편 기자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사야 묵상하고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 시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질 만큼 비참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 인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잡아다가 죽이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요 모태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6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는 칼로 베어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칼로 베어냅니까? 이거 탯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자기 탯줄 잘라내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이요 시편 71편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아이가 태어날 때 받아내고 탯줄 잘라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뭐 이런 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치 받아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요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오히려 고생을 더 많이 하죠. 우리가 최근에 며칠 묵상했던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 바울, 뭐 기타 등등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인생의 고된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위태롭고 위험한 처지에 빠져들 때 너무 낙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7절을 잘 읽어야 돼요. 오늘 시편 71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리에게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상한 징조라는 것은요, 사실 좀 이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자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주님을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나의 견고한 피난처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13절도 보시면, 오늘 보면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억울할 정도로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남들이 볼 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생각지 못한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71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내가 숨어서 피할 수 있는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마치 반석 아래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언제쯤 응답될까요? 사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주님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고통 가운데서 주님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이 고통에서 저를 풀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9절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릴 때부터 주님이 받아내셔가지고 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늙어요. 기운이 점점 빠져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늙어지고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늦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성질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주 진중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하시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들여서 우리를 기르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아주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옥마을에 가면요, 그 무슨 얼굴 캐리커처 이런 거 그려주는 분이 있는데요, 30분 완성, 1시간 완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분 1시간 만에 얼굴 캐리커처 막 이런 초상화 비슷한 거 막 그려줘요. 그런데요, 진짜 명작을 그리는 위대한 화가들은요, 하다못해 얼굴 초상화나 그리는 것도요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립니다. 30분 1시간 만에 멋진 그림 완성해낼 수 있지만 그거는 명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진짜 명작은요 그림 한 점을 몇 달 몇 년 걸려서 완성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명작 인생으로 기르시는 분이시지 뭐 인스턴트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벼운 채소 기르듯이 하시지 않고 거목을 키우듯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추 같은 거 키울 때 하다못해 씨앗 모종 갖다 심으면요 며칠 지나면 싹나고 몇 주 지나면 다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애써서 길러야 됩니다. 물 많이 줘야 됩니다. 상추 기를 때 물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고 비가 안 오면요 금방 시들어고 금방 뻣뻣해져 가지고요 이게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 공을 많이 들여서 물을 많이 주고 길러야 되는데요, 그런 상추는 아무리 열심히 길러도요 쌈 한번 싸먹으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벼운 채소 키우듯이 하시는 게 아니고 거목을 키우듯이, 시간이 오래 걸린 비바람 속에서 노출되고 가뭄이 밀려오고 어떤 때는 가지가 부러지고 어떤 때는 생채기가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나무는요 상처가 있어야 예뻐요. 우리 예배당에 오시면 나무 장의자가 있는데요, 이게 깨끗해요. 왜냐하면 이거 열대지방에서 자란 큰 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나무로 만든 가구 보세요. 거기 예쁜 무늬들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은 무늬지만 그게 다 한때 그 나무가 자라날 때는 상처입니다. 가지 꺾어진 옹이 자국이고요, 그게 찢겨진 자국이고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예쁜 무늬는요 다 상처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 인생에 가지가 꺾어질 때도 있고 우리 삶에 상처가 날 때도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훈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요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길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 속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66편 묵상하면서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통 가운데 자칫 우리가 엉뚱한 생각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설명하면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에 고통 밀려올 때 그 고통 벗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벗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싶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벗어버리자, 이런 생각하기 쉽다. 근데 그런 것이 다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대단히 많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고통 가운데 죄악을 품는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위에 제목에 뭐 다윗의 시 이런 거 없는데 우리 이번 주에 여러 번 묵상했던 시편들이요 다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이요 왕이 된 뒤에도 고통이 많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요 쫓겨다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어요. 사울 때문에 삶이 다 무너지고 사울이 고통의 원인이고 사울만 없어지면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동굴 속에서 옷자락 베었지만 옷자락 뵌 것 때문에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럴 정도로 다 잠자는 군대 사이로 가가지고 사울의 머리맡까지 갔지만 아비새가 상으로 찔러 죽입시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다 거절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덕분에 다윗이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금방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더 편안했을 법한데 오히려 사울을 살려줬기 때문에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다.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전쟁터에 가서 죽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살려주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세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위태로운 때를 살면서 또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울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사울이 없어지면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사울 때문에 삶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이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될 줄 압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압니다.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이 자녀만 똑바로 어떻게 자리를 잡으면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어떤 불신이고 우리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모르는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이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이삭을 주셨는데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삭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특권, 모든 축복은요 이삭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부도나는 거예요. 이삭이 없어지면 아브라함은 진짜로 죽은 자와 방불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이삭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 경제적인, 가난한 분은 경제적인, 뭐 병든 분은 이 건강, 뭐 이거 전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지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 다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그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른 일이냐?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이런 거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삶이 평안하게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려가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과 고통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고난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간증이 되고 그 고통이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 그거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고통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 이 시편 기자에게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요, 몇 가지 결단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결단하는 거는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 고난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그리고 몸에 기운이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 자기 고난과 상관없이 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더욱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자기 스스로 이를 악물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태도. 그래서 더욱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괴로움이 많을수록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욥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욥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삶이 다 산산조각 났을 때 일어나 겉옷을 찍고, 겉옷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에게 자기 신분, 자기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중동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미는 것은 엄청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중동 사람들 보면 다 수염을, 남자 수염을 기른 수염, 어쩌든지 몸을 덮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털을 밀고 머리털을 깎고 이런 거는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카펫을 놓고 절을 하지 맨땅에 엎드리는 거는 이거 패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욥이요, 자기 삶의 모든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느냐면 예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알몸이 되었죠. 자기 알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 나는 비록 알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보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 14절에서 배워야 될 거는요, 예배와 찬송은요 내 삶의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누리는 축복, 내가 누리는 모든 권리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 편할 때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마음 편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따라 예배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분 앞에서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행동하는 거죠. 이를테면 집에서 막 화가 나서 집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그래도요, 직장에 가면 부부싸움 한 그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고 직장 상사 대하고 사장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비록 부부싸움 했지만 밖에 나가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직장 상사 만나면 그 앞에서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사의 지위에 맞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분 좋을 때 예배하고 속상할 때 예배 안 한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귀한 겁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고 속상한 내가 귀한 겁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거는 그칠 수 없는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에 매일 때는요 더더욱 찬송하는 게 필요해요. 지난주일에 설교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송이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이 기도에 동력을 부여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런 면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이 기도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찬송은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건져주세요, 고통에서부터 풀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소원이 담기는 거 기도라면,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든 건져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든 풀어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든 구원해 주시지 않든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을 표현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그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 기도와 찬송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 16장 쭉 배경을 보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은 로마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동쪽인데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막아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스도 영이 막으셨다,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 이 아시아 지역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 들어와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본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 빌립보, 예를 들면 전라도의 첫성 전주,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 빌립보로 딱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거죠. 그러면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오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난처한 상황에. 그래가지고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요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는데, 다 식민지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의 전원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당시 빌립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퇴역 군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로마 대륙 군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아주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였는데 뭔가 전도자가 가서 사역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거기서 조심조심 사역의 문을 두드리다가 사실 이 귀신들 요정 고쳐주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바울은 이렇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재판을 받고 뭐 해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치 반역자처럼 발을 착고에 채운 채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 주님이 그때 나는 거기를 막으시고 여기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환상 보고 왔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온 거냐? 뭐 이런 그 질문이 생긴다고요. 항상 뭔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으면 안 아팠을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지치지 않았을까요?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요, 속으로 한 게 아니고 뭐 소리내서 한 것,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사실 고통 중에서는요 기도를 더 많이 하기로 작정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찬송을 부르는데 더욱 찬송을 부르기로 작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였냐면, 주님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제발 이 고통에서 풀어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 삶의 요새가 되시는데 제발 나를 좀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다. 이 소망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욱 내가 찬송을 부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쉬 끝나지 않으면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더욱 주님을 예배하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편 기자가요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겠다, 그렇게 작정해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오늘 전체적인 문맥이나 분위기를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당하느냐 하면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패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엿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이 고약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인 거죠. 시편 기자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이런 고약한, 이런 아주 계획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었어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육체 욕망을 위하여 거침없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아, 친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그런 고약한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요컨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래 주님의 뜻 받들어 살려고 하다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능하신 행적을 주목하겠다. 그리고 또다시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결단했다가 괜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다가 고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믿음으로 살겠다, 또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절대로 그 공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윗 생각해 보시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고생 엄청 했거든요. 두 번째 또 기회를 잡았어요. 한 번 살려주는 거는 되는데요, 그래 살려줬다고 고생시켜 나면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생각할 만합니다. 내가 전에도 살려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또 살려줘야 될까? 배은망덕 그래가지고 엄청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죽일 기회를 잡았는데 또 살려준다.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하는 거야말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살려줬는데 또 고생 더 많이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를 주셨다. 세 번째도 살려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공의를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세 번이 아니라 네 번까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랬는데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단해야 될 때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느냐,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괜히 선한 일을 하다가 손해보고, 괜히 정직하게 말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괜히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가 안 해도 될 고생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런 악한 사람들과 한패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다가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공의의 증인,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 되겠습니다. 나는 종일토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한번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해서 평안한 삶이 오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더 많고, 한 번만 치르면 되느냐,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치러야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반복해서 대가를 치르고 반복해서 손해를 보고 반복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그것이 어쩌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건져주세요, 제발 풀어주세요, 제발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건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고통을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주님 이 고난으로부터 저를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계속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끈기, 계속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용기,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무능한 채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연약한 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진영이나 되는 천사 동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무능을 짊어질 줄 아는,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짊어질 줄 아는, 할 수 없는 무능, 할 수 없는 연약함 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생하는 거, 고생. 고생하는 거, 고생. 그냥 고생하는 거라는 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 고생은 계속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고생하면서 주님 건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잘 모릅니다. 응답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 동안 참아내고 버텨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참아내고 버텨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욱 찬송하겠다, 항상 소망을 부여잡겠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삶의 고난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게 어려우냐 힘드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눈물을 흘린다 손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 찬송,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